VOA 세계뉴스입니다. 서방 동맹국들은 우크라이나 전선에서의 나쁜 소식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이 밝혔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어제 독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전쟁은 단계별로 전개된다면서 우크라이나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나토는 그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은 채 우리는 나쁜 소식에 대해서도 준비돼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의 이날 발언은 최근 나토 동맹국들 사이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재정 지원을 놓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러시아는 최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군 병력을 17만 명 가까이 늘리는 내용의 변명에 서명하는 등 병력 증강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자력발전소의 두 개의 전력선이 끊어지는 사고가 발생해 20대의 디젤 발전기를 통해 비상전력이 공급됐다고 원전 운영당국이 이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은 자포리자 원전의 전력 차단 사고는 지난해 러시아의 침공 이후 이번이 8번째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IAEA는 핵사고 예방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계속하고 있으며 모든 당사국들의 원전을 더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늘 중국을 방문한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시 주석은 이날 베이징 갸오이타오 국빈관에서 열린 회담 뒤 공동기자회견에서 중국은 벨라루스와의 전략적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갈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 주석은 또 중국은 유엔과 상하이 협력기구 등 국제 다자기구를 통해서도 벨라루스와의 공조 및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중국 벨라루스 산업단지 계획을 실행하는 등 양국 간 산업협력에서 더 많은 성과를 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루카셴코 대통령은 벨라루스와 중국 간의 무역관계 확대를 강조하면서 지난 3월 두 정상의 회동 이후 양측 관리들이 120회 넘는 교류를 해온 것을 평가했습니다. 루카셴코 대통령은 이어 전 세계는 1대1로 사업에 각국을 참여시키려는 중국의 노력에 감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루카셴코 대통령은 앞서 지난 3월에도 베이징을 방문한 바 있으며 지난해 2월 시작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지해왔습니다. 중국은 오늘 남중국해 분쟁 수역에 미군 함정이 불법 진입했다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중국군 남부전구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미 해군 연안전투함 가브리엘 기퍼즈함이 남중국해 스프레틀리 군도의 세컨드 토마스 암초 인근 해역에 진입한 데 대해 영내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남중국해 질서를 교란하고 중국의 주권을 침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미 해군은 성명에서 이번 항해는 일상적인 작전이었다면서 미 칠함대는 수십 년간 그려왔듯이 매일 남중국해에서 작전을 수행 중이라면서 이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유지에 미국이 전념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군은 이 같은 공유된 비전을 통해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계속해서 협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상설중재재판소 PCA는 지난 2016년 남중국해 내 90% 지역에 대한 중국 정부의 주장은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지만 중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세컨드 토마스 암초는 필리핀의 배타적 경제수역상에 있다고 상설중재재판소는 당시 판결했었습니다. 필리핀 해안경비대는 어제 자국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중국 민병대 선박수가 급증한 것을 포착하고 해경선박 두 척을 남중국해에 배치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분쟁이 재개된 가운데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내에서의 군사작전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오늘 현지 주민들을 인용해 이스라엘 군용기와 포격 공습이 가자지구 남부 칸 유니스와 라파에 집중됐다며 현지 병원들이 부상자 치료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에일론 레비 이스라엘 전신의각 대변인은 이스라엘군이 지난 주말 칸 유니스 지역에 공습을 가하는 등 400곳 넘는 목표물들을 타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또 소셜미디어 X를 통해 가자지구의 20곳의 팔레스타인인 민간인들에게 이 지역을 벗어나라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2월 4일 월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안소영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에 이어 한국도 첫 군사정찰 위성 발사에 성공하면서 남북한 간 위성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줄리 터너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오늘부터 5일까지 미국 로스앤젤레스와 하와이 호놀룰루를 방문해 북한 인권관계자 등을 만난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제3차 민주주의 거버넌스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인권과 민주주의 증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12도에서 4도, 최고기온은 2도에서 12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에 이어 한국도 첫 군사정찰 위성 발사에 성공하면서 남북한 간 위성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북한은 핵 위협을 고도화하기 위해 또 한국은 이에 맞선 억제력 강화를 위해 향후 위성의 추가 발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군 당국은 첫 독자 개발 군사정찰 위성이 당초 계획대로 궤도상에서 작동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전학규 국방부 대변인의 4일 브리핑 발언 내용입니다.
현재 필요한 궤도에서 운행이 되고 있고 아시겠지만 수개월 동안 필요한 준비를 거쳐서 전력화될 것입니다.
한국은 이른바 4.25 사업에 따라 정찰위성 1호기를 한국 시간으로 지난 2일 새벽 미국 캘리포니아주 소재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민간 우주 탐사업체 스페이스X의 펠컨 9 로켓에 실어 발사했습니다. 이후 이 위성은 정상적으로 궤도에 진입해 발사 1시간 18분 뒤인 2일 오전 4시 37분쯤 해외 지상국과 첫 교신을 했고 이로부터 5시간 10분이 지난 오전 9시 47분엔 한국 내 지상국과의 첫 교신에 성공했습니다. 4.25 위성 1호기는 우주 환경에서 원격으로 진행하는 우주 궤도 시험과 군 주간의 운영 시험 평가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쯤 본격적인 감시정찰 임무를 수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4.25 사업은 북한의 주요 전략 표적에 대한 감시와 대응을 위해 한국군의 독자 정찰 위성을 자체 연구 개발 등을 통해 확보하려는 사업입니다. 한국 군 당국은 4.25 사업에 따른 정찰 위성 확보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한국형 삼축체계 역량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학규 대변인입니다.
군 정찰위성 1호기 발사 성공으로 군은 독자적인 정보 감시 정찰 능력을 확보하였으며 군 정찰위성은 한국형 삼축 체계의 기반이 되는 핵심 전력으로 킬체인 역량 강화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킬체인은 북한의 공격 등 도발 징후가 감지되면 그 표적을 선제 타격해 공격을 차단하는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북한은 한국보다 앞서 지난달 21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소재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천리마 1형 로켓에 실어 쏴 올렸습니다. 이 위성은 이후 500여 킬로미터 고도에서 지구 주위 궤도를 돌고 있는 것으로 미한 당국이 확인했고 세밀 조종 기간을 거쳐 정식 임무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앞서 지난 5월 정찰위성 발사를 처음 시도했을 때 위성체에 탑재한 광학 장비가 3미터급 해상도 수준으로 알려지면서 군사정찰 위성의 통상 기준인 서브미터급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에 비해 한국이 이번에 쏘아올린 위성은 지상에 있는 최소 가로 세로 30cm 크기 물체까지 식별해낼 수 있는 고성능 전자광학 적외선 장비를 탑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야간엔 적외선 카메라를 이용한 탐지와 추적도 가능합니다. 한국의 민간 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 양옥 박사는 북한 위성의 촬영 장비 해상도가 떨어져 전술적 가치는 낮지만 핵 공격의 주요 타깃을 식별할 수 있는 전략적 가치를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냉전 시절 초에 수미터급의 해상도의 위성 가지고 서로 상대를 찍었던 거죠. 그거 가지고 충분히 핵 전략의 초기 단계를 구상해낸 겁니다. 결국 북한도 그러한 그 역사적 수술을 밟아가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남북한은 모두 추가 위성 발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내년 4월 2호기 발사를 이어가면서 2025년까지 고성능 합성 개구 레이더 위성 4기와 전자광학 적외선 장비 탑재 위성 1기 등 총 5기의 고해상도를 갖춘 800kg에서 1톤 무게의 중대형 군사정찰 위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북한은 이달 말 열릴 예정인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에서 관련 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은 지난달 21일 위성을 발사한 뒤 여러 대의 정찰위성을 추가 발사할 계획을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에 제출하게 된다고 미리 공개한 바 있습니다. 한국정부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선임연구위원입니다.
당중앙 전원회의 통해서 정찰위성에 대한 성공과 거기에 대한 이제 향후 계획들을 일정한 기간을 설정한 계획으로 발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아마 이제 1호기 발사에 고무된 방식으로 해서 2호기부터는 향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한 대략적인 윤곽에 관련된 발언들이 공개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한국은 미국, 일본, 호주 등 동맹국, 우호국들과 북한의 위성 발사가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어떤 발사도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며 독자 제재 등 북한의 추가 발사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북한 편들기로 안보리가 무력화한 가운데 북한은 미국과 한국의 이런 조치들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2일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외무성과 국방성 대변인 담화를 내고 미한일과 호주의 독자 제재 그리고 미 우주군 관계자의 북한 정찰위성 불능화 조치 가능성 언급 등을 비난하며 맞대응을 경고했습니다.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대변인도 4일 낸 담화를 통해 미국이 한국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두둔하면서 자국의 정찰위성 발사는 비판한다며 이중기준적 행태라고 비난했습니다. 통일연구원 박형중 석좌연구위원은 북한이 향후 추가 발사를 위해 자신들의 위성 보유의 정당성을 대외적으로 적극 주장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자신의 힘의 증가를 상쇄하는 조치를 또는 자신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조치를 한국과 미국이 한 거고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런 식의 상황을 방치하게 되면은 계속적으로 한국이나 미국이 거리낌 없이 북한의 힘을 제약하는 조치를 취할 거기 때문에 일단 굉장히 격렬한 수사로 일종의 억제성 경고를 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전문가들은 한국과 위성 경쟁에 들어간 북한이 러시아와의 협력에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이 첫 위성 발사는 한국보다 빨랐지만 위성의 현격한 성능 차이가 비교되는 상황에서 특히 해상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러시아로부터의 기술 지원 확보에 열을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한국의 권용수 전 국방대학교 교수입니다.
지속적으로 그러한 그 해상도를 이제 고도화시키고 높여가지고 결국은 이제 세밀한 움직임까지 그렇게 포착할 수 있는 수준. 그게 러시아와의 어떤 기술 협력 아니면은 부품 협력이라든지 이런 쪽에 방향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양욱 연구위원은 북한으로선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를 러시아로부터의 협력을 끌어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활용할 것이라며 특히 우주와 항공 분야에서 많은 것을 얻어내려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미한 양국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허위 선동과 거짓 정보 유포 등에 대한 공동 대응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미국은 일본과도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엘리자베스 알렌 미국 국무부 공공외교 및 공보 담당 차관과 홍석인 한국 외교부 공공외교 대사가 1일 서울에서 한미 공공외교 협의를 열고 최근 인도 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에서 증가하고 있는 해외의 정보 조작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미 국무부와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두 차관은 이러한 위협에 양국이 공동 대응하는데 강력한 기반이 될 양해각서에 서명했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양해각서 체결의 의미를 묻는 VOA의 질의에 외국의 정보 조작은 국경을 초월한 초국가적 문제이자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며 자유롭고 개방된 정보의 진실성을 확보하는 것은 같은 생각을 가진 모든 국가들이 함께 동참해야 할 공동의 책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MOU 체결은 외국의 정보 조작이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이며 협력과 공통의 접근, 상호 강화된 정책 솔루션을 통해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양국 공동 인식의 명백한 표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MOU를 통해 미한 양국은 외국의 허위 정보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한 공동의 접근법을 개발하고 이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며 또 역내 및 전 세계적으로 뜻을 같이 하는 국가들과 협력해 외국의 정보 조작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8월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미한일 정상회의에서 3국 정상들은 해외의 정보 조작에 공동 대응하는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었습니다. 3국 정상들은 공동성명에서 해외 정보 조작과 감시 기술의 오용이 제기하는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고 인식하면서 우리는 허위 정보 대응을 위한 노력을 조율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었습니다. 이보다 앞서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지난 4월 미국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허위 선동과 거짓 정보가 진실과 여론을 왜곡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며 공동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But today, in many parts of the world, false propaganda and disinformation are distorting the truth and the public opinion.
지난달 한국 국가정보원은 중국 업체 등이 국내 언론사로 위장한 웹사이트 38개를 개설해 기사 형식의 콘텐츠를 국내에 무단 유포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정원에 따르면 중국 언론 홍보업체 하이마이와 하이주는 정상적인 한국 내 언론사 사이트로 위장하기 위해 언론사명, 도메인을 실제 지역 언론사와 유사하게 제작한 뒤 한국 언론사 기사를 무단으로 게재하며 한국 디지털 뉴스협회 회원사인 것처럼 사칭했습니다. 정체가 불분명한 또 다른 한 곳은 해당 사이트들과 보도자료 배포 서비스인 뉴스와이어를 활용해 중국 정부의 코로나 공조 성과, 한국의 민주주의 정상회의 참석 득보다 실이 많다 등 친중 반미 콘텐츠를 유포해 한국 내 여론조성에 악용하기도 했다고 국정원은 설명했습니다. 국정원은 이어 구글 클라우드 자회사인 글로벌 사이버 보안기업 맨디언트의 중국의 영향력 활동 보고서에도 이번 활동과 유사한 사례가 있다면서 중국의 국내 사이버 영향력 확대 활동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 국무부 글로벌 관여센터는 지난 9월 발표한 중국이 글로벌 정보 환경을 재편하는 방법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중국은 국제정보 환경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 다양한 기만적이고 강압적인 방법들을 사용한다며 중국의 정보 조작은 선동과 허위 정보, 검열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를 방치할 경우 중국의 정보 조작 노력은 글로벌 정보 지형을 재편하고 편견과 격차가 생겨 각국이 경제와 안보 이익을 중국에 종속시키는 결정을 내리게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마이클 맥콜 미 하원 외교위원장은 30일 성명을 내고 중국 공산당이 미국과 다른 나라들을 겨냥해 점점 더 기만적인 온라인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맥콜 위원장은 중국 공산당은 악의적인 의도를 퍼뜨리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며 틱톡만이 민주주의에 대한 유일한 위협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젊은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모기업은 중국 베이징에 본사를 둔 바이트댄스입니다. 미국 내 사용자만 1억 5천만 명에 달하지만 틱톡이 사용자 정보를 중국에 넘기고 있다는 우려가 지속되면서 안보 위협을 이유로 미국에서 퇴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맥콜 위원장은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의 정보 조작 노력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말고 이런 종류의 침략을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앨런 처관은 한국에 이어 일본을 방문해 외무성 관리들과 악의적인 해외 정보 조작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고 공동 대응 노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미국과 한국이 제3차 민주주의 거버넌스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인권과 민주주의 증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이를 보도자료를 통해 양국은 이날 한국 서울에서 열린 이 회의에서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비롯한 글로벌 차원의 인권과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협력 방안과 각국의 인권,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공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미국과 한국은 이번 부처 간 회의가 국내외 인권과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양국의 정책과 활동에 대한 이해를 계속해서 심화하고 협력 분야를 계속 모색하는 계기가 됐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에린 바클레이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노동국 담당관과 강주연 한국외교부 국제기구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여했습니다. 국무부는 두 수석대표가 이날 개회사를 통해 미한 동맹의 힘, 그중에서도 전 세계 민주주의와 인권 존중을 증진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양국 대표는 2022년 서울에서 제1차 민주주의 거버넌스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으며 지난해에는 워싱턴에서 2차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대미 비난을 일축하며 여전히 외교에 전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눈에 띄게 증가한 북한의 도발이 영내 긴장을 고조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함재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1일 미국은 전제 조건 없이 북한과 대화를 추구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김여정 부부장의 대미 비난 담화에 대한 BOE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하면서 북한이 전례 없이 많은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외교에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또한 대량 살상 무기와 미사일 관련 논의 상황과 무관하게 인도주의적 문제에 대한 협력을 모색할 것임을 분명히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 미국 고위 관리들은 전제 조건 없이 북한과 외교를 추구한다는 점을 반복해서 공개적으로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우리는 3자를 통하거나 직접적으로 그리고 구두와 서면 등 다양한 방법으로 그런 메시지를 전했다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포함한 구체적인 인도주의적 협력 방안도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영내 안보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양측의 실용적인 조치에 대해 대화를 나눌 의향이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며 하지만 북한이 관여에 관심이 있다는 조짐은 현재까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신 북한의 도발 범위와 규모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며 이는 영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우발적 또는 의도하지 않은 확전의 위험을 증가시킬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달 30일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낸 담화에서 주권국가의 자주권은 그 어떤 경우에도 협상 의제로 될 수 없으며 그로 인해 미국과 마주앉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난달 27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문제를 논의한 사실을 강하게 비난하며 앞에서는 대화 타령을 늘어놓고 뒤에서는 군사력을 휘두르는 것이 미국이 선호하는 힘을 통한 평화라면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같이 준비되어야 하며 특히 대결에 더 철저히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일관한 대미 입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호주가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동시에 대북 독자 제재를 단행한 데 대해 유럽연합 EU가 우리는 그 같은 결정에 주목한다고 밝혔습니다. 나빌라 마스랄리 EU 대외협력처 대변인은 이를 B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이 같은 입장을 밝히며 EU 27회원국이 지난 23일 북한의 위성 발사와 관련해 발표한 성명 내용을 재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성명은 북한의 위성 발사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히고 북한의 영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모든 불법적이고 위험한 행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마스랄리 대변인은 또한 이후에 추가 대북 독자 제재 단행 여부에 대한 질문엔 새로운 제재 부과는 EU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동의해야 가능한 것으로 전적으로 회원국의 결정에 달려있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앞서 지난달 30일 미국 재무부는 한국, 일본, 호주 등 4개국이 공동으로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 발사에 대응해 북한의 해킹 조직 및 국적자 8명에 대한 독자 제재를 단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브라이언 넬슨 재무부 테러금융범죄 담당 차관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오늘 미국, 호주, 일본, 한국의 조치는 북한의 불법적이고 불안정한 활동에 맞서기 위한 우리의 공동 의지를 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를 통해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의 신뢰도를 높이려 한다고 전문가들이 진단했습니다. 대기권 재진입 기술 등 남은 과제는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려 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사일 전문가들은 북한이 최근 발사한 정찰위성 자체의 성능보다도 위성을 실어보낸 우주발사체의 성능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로버트 피터스 헤리티지 재단 핵억제 및 미사일 방어 연구원은 1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위성 발사가 곧 ICBM 위협과 같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Without question. That's essentially the same technology it needs from a delivery system perspective.
정찰위성이든 핵탄두를 실은 미사일이든 전달 시스템 관점에서 볼 때 본질적으로 동일한 기술이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북한은 지난 수년간 화성 17형과 18형 등 ICBM 발사에 성공을 주장해왔고 최근 정찰위성 발사에도 성공했다면서 북한이 이 같은 시험을 할 때마다 정보를 얻고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ICBM 프로그램이 인공위성 발사를 가장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독일 국방부 미사일 프로그램 고문을 지낸 로버트 슈무커 박사도 BOA에 북한이 위성 발사를 통해 ICBM 발사의 신뢰도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슈무커 박사는 북한의 위성은 중요하지 않다며 중요한 것은 발사체의 신뢰성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위성 발사체인 천리만은 화성 17형의 발사체와 기술적으로 동일하며 위성을 우주 궤도에 더 빨리 올리기 위해 천리마가 더 작은 탑재체를 싣는다는 것과 한 단계 더 많은 발사 과정을 갖추고 있다는 것 외에는 차이점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북한은 어떤 이유로든 보유하고 있는 ICBM을 계속 발사할 것이며 여기서 얻은 정보는 북한으로 하여금 발사에 대해 더욱 신뢰할 수 있고 시스템에 대해 더 자신감을 갖게 하는 데 유용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한반도 시각으로 지난달 21일 밤 10시 43분경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3차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발사 3시간 후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이 만리경 1호를 신형 위성 운반 로켓 천리마 1형에 탑재해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이어 천리마 1형이 예정된 비행 궤도를 따라 정상 비행해 만리경 1호를 궤도에 정확히 진입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번 정찰 위성 발사가 ICBM 기술의 추가적 진전보다는 발사 신뢰도를 점검했다는 측면에서 더 의미가 있다면서 북한의 ICBM 기술은 이미 거의 완성 단계에 와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미사일 전문가인 반벤디펜 전 미국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1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은 이미 2017년부터 화성 17형의 실전 배치를 주장했고 고체 연료 기반의 화성 18형도 성공했다고 주장했다면서 이 같은 주장에는 기술적으로 큰 무리가 없어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이미 지난 2017년부터 실전 배치와 운용이 가능한 ICBM 전력을 보유하기 시작했다면서 북한이 관련 역량을 지속적으로 키우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But I think, you know, but in terms of, you know, having a deployable, operatable ICBM force.
밴디펜 전 부차관보는 서구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북한이 안전성 확보를 위해 추가적인 시험 발사가 더 필요하다고 평가하겠지만 북한은 오랫동안 적은 수의 실험 성공만으로도 시스템을 배치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ICBM을 실전 배치하기 위해 추가로 해야 할 일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향후 북한이 추가 발사를 한다면 시험 발사가 아닌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과시하는 목적이 될 수도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로버트 피터스 연구원도 북한 ICBM 기술이 성숙해졌다면서 미사일의 관점에서 보면 거의 완성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So I think what I would say is that their ICBM technology has matured.
피터스 연구원은 북한이 위성을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능력도 갖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북한은 미국 본토인 북미 전역을 목표물로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를 가진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할 수 있는 전달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유일한 문제는 그 탄두가 지상과 충돌로 폭발할지 여부라며 탄두가 대기권 재진입 시 발생하는 엄청난 열을 견뎌낼 수 있는지는 아직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완전한 ICBM 역량을 확보하는 데 있어 남은 과제는 아직 확증되지 않은 대기권 재진입 기술과 핵탄두 소형화가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군사 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미사일이 정상 궤도를 따라 비행하는 것과 재진입체가 있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면서 ICBM이 무기로서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대기권을 통과해 꽤 오랜 시간 충격을 이겨낸 뒤 다시 진입하는 과정을 견뎌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It's another to have it fly out on a normal trajectory and have a
또한 로켓 앞부분에 장착된 탄두가 실제로 불타지 않고 대기권을 통과할 수 있는지, 만일 핵무기를 탑재한다면 탄두를 충분히 작게 만들 역량이 있는지도 입증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으며 우리는 실제로 북한이 실험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ICBM이 실제 위협이 되려면 재진입 기술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합니다. 지구 대기권을 넘어 우주공간으로 날아간 발사체가 다시 대기권으로 재진입할 때 고도 100km에서 약 6천에서 7천도에 이르는 마찰열이 발생하는데 이 고열을 탄두가 버텨내야 하고 또 대기권에 기류가 작용하는 상황에서 탄착지에 정확하게 떨어지도록 정밀 제어 유도 기술 등이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로버트 슈무커 박사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대기권 재진입을 견딜 수 있는 정도의 충분히 크고 튼튼한 탄두를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과제는 반복적인 시험을 통해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ICBM은 거의 시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진입체를 시험할 수 있는 기회도 매우 제한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어 북한이 ICBM 발사체기를 일부 보유하고 있더라도 시험된 재진입체와 재진입 감속 하중 등 가혹한 환경을 견딜 수 있는 무기가 없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이러한 딜레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러시아의 재진입체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러 간 무기 거래 등 군사협력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ICBM 프로그램에서 아직 미진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기술적 도움을 받으려 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피터스 연구원은 러시아가 핵심 기술을 제공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북한이 포탄 제공의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ICBM 기술의 완성을 위한 대기권 재진입체 관련 엔지니어와 전문가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we certainly cannot rule that out. I think we have to take that seriously that that maybe
독일의 미사일 전문가인 마커스 실러, ST 애널리틱스 박사도 BUA에 북한의 미사일 능력은 전적으로 러시아의 장비에 의존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우주 발사체나 ICBM 로켓의 부품 등을 이전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러시아는 군사 분야에서 전방위적인 협력에 나서고 있는 만큼 북한이 도움을 원하는 미사일 분야에서도 러시아가 확실히 도움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지난달 9일 한국에서 열린 미한 외교장관 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가 쌍방향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북한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려는 러시아에 군사 장비를 제공하는 것을 볼 수 있지만 러시아가 북한의 군사 프로그램에 대한 기술과 지원을 제공하는 것도 볼 수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중국이 정기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는 1일 우리는 중국이 탈북민을 포함해 수많은 북한 주민들을 북한으로 송환했다는 믿을만한 최근 보도에 대해 심히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한국 국회가 30일 중국 내 억류 중인 탈북민의 강제 북송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데 대한 VOA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대변인은 또 송환된 탈북민들은 고문과 강제 낙태, 강제 노동, 처형 등 가혹한 처벌에 노출돼 있다고 알려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무부는 중국이 1951년 난민 지위에 대한 협약과 1967년 의정서, 고문 방지 협약에 따른 강제 송환 금지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중국은 탈북민들에게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고 그들이 원할 경우 안전한 제3국으로의 이동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정기적으로 중국에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한국과 다른 동맹 및 파트너와 협력해 계속해서 그렇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국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재중 억류 북한 이탈 주민 강제 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결의안은 중국 정부가 국제협약인 난민 지위에 대한 협약과 고문방지 협약을 준수하고 강제 북송을 즉각 중단할 것과 북한 이탈 주민의 의사에 따라 한국 또는 제3국으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유엔 난민기구 등 관련 국제기구가 중국 정부 및 국제사회에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준수하도록 강력히 요구하는 등 북한 이탈 주민의 인권 보호와 안전을 위해 성실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한국 정부도 중국에 억류 중인 북한 이탈 주민들의 안전과 인권에 대한 점검과 함께 중국 정부와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협조를 구하는 등 강제 북송을 저지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앞서 중국은 지난 10월 9일 단둥, 창바이, 투먼 등 북중 접경 도시 등을 통해 탈북민 수백 명을 강제 북송했습니다. 유엔 등 국제사회는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과 북한 내 인권 유린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인권침해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유엔 총회에서 인권을 담당하는 제3위원회는 지난달 15일 북한의 인권 유린을 규탄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로 채택했습니다. 그러나 북한과 중국은 여전히 탈북민 강제 북송과 고문 등 인권 유린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은 탈북민은 인간 쓰레기라고 매도하고 있고 중국은 북한 내 고문과 인권 침해의 증거가 없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VA 뉴스 안준호입니다.
줄리터는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1일부터 5일까지 미국 로스앤젤레스와 하와이 호놀룰루를 방문해 북한 인권 관계자 등을 만난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1일 보도자료에서 터너 특사가 2023 북한인권 컨퍼런스에서 기조 연설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터너 특사는 북한에 있는 친지와의 상봉을 희망하는 이산가족을 포함한 탈북민, 재미 한인 커뮤니티 대표를 비롯해 시민사회,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 관계자와 만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4일부터 6일까지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리는 2023 북한인권컨퍼런스에는 한국의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등이 참여합니다. 앞서 이 대사는 지난달 29일 한 웨비나에서 중국에 억류 중인 탈북민 강제 북송에 반대하는 공동 성명을 준비 중이라며 이번 주 터너 특사와의 만남이 예정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 인권 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체코 정부가 평가했습니다. 국제무대에서 북한 상황을 다룰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김영권 기자입니다.
체코 정부가 민주주의, 법치, 인권 증진은 체코의 국내외 정책에서 중요한 우선 목표라고 강조하며 북한의 인권 상황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체코 외무부는 최근 북한 내 인권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고 이와 관련해 프라하 주재 북한 대사관과 어떤 협의를 하는지를 묻는 뷰이의 서면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악화하는 북한의 인도주의와 인권 상황,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소통 채널 부재와 안보 긴장 고조,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에 관한 추가 증거들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체코 외무부는 이어 평양의 체코 대사관이 팬데믹 기간 폐쇄돼 직접적인 상황을 파악하긴 힘들다며 하지만 북한의 인권 상황이 악화하는 정황은 유엔을 통해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지속적이고 광범위하며 조직적 인권 침해에 대한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와 특별 절차의 평가를 공유하고 있고 일부는 반인도 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다는 평가에 동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체코는 1948년 북한과 수교 이후 돈독한 관계를 유지했지만 냉전 해체 뒤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전환되면서 북한과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또한 프라하의 북한 대사관, 평양의 체코 대사관을 유지하면서도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는 비판적 관여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엔 총회 제3위원회가 지난달 23일 개최한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보고회에서 발언국 중 유일하게 중국과 러시아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강제 북송 문제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었습니다.
Czechia also reiterates its support to the principle of non-refoulement.
체코는 심각한 인권 침해의 위험에 처해 있거나 주로 러시아와 중국에서 북한으로 강제 송환될 위험에 직면한 개인에 대한 강제 송환 금지 원칙 지지를 재차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체코는 또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의 공동제안국으로 계속 동참하고 있고 지난 15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가 19년 연속 채택한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체코 외무부는 서면 답변을 통해 이런 배경을 설명하며 올봄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공동성명과 EU 성명에도 참여한다며 체코는 북한인권 상황을 다룰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은 물론 상호 대화를 통해 북한의 인권 증진과 보호로 이어지는 과정이 열리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프라하의 북한 대사관과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협의를 하는지 혹은 자국 외교관들이 언제 평양으로 복귀할지에 대해선 답하지 않았습니다. VA 뉴스 김영권입니다.
VOA. 유엔이 세계 노예제 철폐의 날을 맞아 현대판 노예는 자유가 없는 곳에서 증가한다며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불법 무기 개발을 위해 자국민을 착취하고 재원을 전용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계속해서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볼커트리코 유엔 인권 최고대표는 2일 세계 노예제 철폐의 날을 맞아 전날 발표한 비디오 영상을 통해 전 세계 노예 피해자가 5천만 명에 달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피해자 4명 중 1명은 어린이들이라며 현대판 노예는 자유가 없는 곳에서 증가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노예 제도는 뒤처지고 권리가 거부된 사람들을 피해 대상으로 삼는다며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노예는 기본적 자유와 권리, 생산수단을 빼앗긴 채 남의 소유물이 돼 불임을 당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노예를 사고 파는 전통적 의미의 노예 제도는 이제 지구상에서 거의 사라졌지만 유엔은 다른 형태의 현대판 노예가 21세기에도 엄연히 존재한다고 지적합니다. 유엔과 국제노동기구 ILO에 따르면 현대판 노예는 강제노동과 어린이노동, 인신매매, 노예 등 신분의 대물림, 강제결혼 피해자 등입니다. 이들은 대개 협박과 폭력, 기만, 권력남용 또는 다른 형태의 강요로 거부할 수 없거나 벗어날 수 없는 착취 상황에 직면합니다. 국제사회는 이런 현대판 노예제가 존재하는 대표적인 나라 가운데 하나로 북한을 꼽습니다. 호주의 국제인권단체인 위크프리 재단은 이를 VOA에 이 단체가 올해 발표한 2023 세계 노예지수 보고서에서 북한은 인구 1,000명당 현대판 노예가 104.6명으로 전 세계 국가 중 현대판 노예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이 단체의 재클린 주도 라르센 디렉터는 북한의 투명성 부족으로 인해 현대판 노예의 실제 규모를 평가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이 수치는 북한의 현대판 노예의 수를 보수적으로 추정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이보다 더 높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북한의 현대판 노예제는 학대를 가하는 주체가 시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 정부란 점에서 매우 심각하다는 지적입니다. 라르센 디렉터는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사법기관에 의지할 수 없는 현실, 성인은 물론이고 어린이들마저 농업과 도로 건설 등 강제 무급 노동에 동원되는 상황, 수감자들에 대한 강제 노동 만연을 꼽았습니다. 국무부도 이런 북한의 강제 노동 문제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를 세계 노예제 철폐의 날을 맞아 북한의 현대판 노예제에 관한 귀의 논평 요청에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권위주의 국가 중 하나로 북한의 인권 상황은 개탄스럽다며 노동 착취 문제를 비판했습니다. 북한은 불법적인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무기 프로그램을 구축하기 위해서 자국민을 착취하고 주민을 위해 써야 할 재원을 전용하는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 정부가 이런 북한의 인권 침해 피해자들의 상황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수십 년간 가장 취약한 계층을 포함한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존엄성을 증진하고 개선하며 북한 정부의 지독한 인권 기록에 대한 책임을 촉구하기 위한 노력을 지지해왔다는 것입니다. 많은 탈북민은 북한 내 김정은 일가족 등 일부 특권층을 제외한 전 국민이 사실상 현대판 노예라고 말합니다. 지난달 30일 체코 찰스 대학에서 300여 명의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북한의 현대판 노예제에 대해 강연한 탈북민 출신 박지현 징검다리 공동대표입니다.
학생들이 이제 10살, 8살, 7, 9살 되면 선인단 예타의 매매에서부터 강제 노동의 피해자가 되고요. 그리고 북한 자체가 이제 성분으로 모든 시민들을 나누었잖아요. 좋아하는 사람이어도 성분이 다르면 결혼을 못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그냥 강제적인 결혼이잖아요. 그리고 북한 군인들 이제 10년, 12년 동안 군사복무 강제노동 그들에게는 한국 같은 경우에는 군인들이 하면서 월급 받잖아요. 근데 북한은 그것 자체가 없고 그냥 하루 3식 밥만 먹여주고 그 사람들이 뭐 아파트 짓는다든가 뭐 도로 건설하든가 모든 것에 동원되고 인구의 저는 2,300만이 모두가 강제 현대판 노예제 피해자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박 대표는 북한 정권은 세금이 없는 나라라고 선전하지만 학생들에게까지 충성의 자금을 강제로 걷고 감옥에서 노동 착취를 통해 얻은 생산물을 모두 정권이 가져간다며 국제사회가 이 문제를 더 부각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엘리트 출신 탈북민들도 자신들은 김씨 정권의 고급 노예였다고 강조합니다.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는 지난 2010년 워싱턴을 방문해 가진 강연에서 이런 점을 강조했고 북한 외교가 출신 태영호 한국 국회의원도 지난 2017년 미국 하원 청문회 출석해 같은 견해를 밝혔습니다.
The reason why I gave up all the privileges and economic benefits was that I felt I could not let my sons lead a life like me as a modern-day slave.
태 의원은 당시 망명 이유를 설명하면서 내가 모든 특권과 경제적 이익을 포기한 이유는 내 아들들이 나와 같은 현대판 노예 생활을 하도록 놔둘 수 없다고 느꼈기 때문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워크프리 재단의 라르센 디렉터는 북한의 모든 형태의 현대판 노예제가 즉시 폐지돼야 한다며 북한 정부와 국제사회, 기업들이 해야 할 조치들을 각각 제시했습니다. 특히 북한 정부를 향해 이런 조치엔 국가가 강제노동을 강요하는 근본적인 박해와 차별을 해결하고 국가가 강제노동을 허용하는 법률을 폐지하며 그 관행을 범죄화하는 게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각 정부는 북한 정부가 강제노동 착취를 통해 생산한 제품들이 해외에서 판매되지 못하도록 대북 제재 이행에 대한 홍보와 안내를 담은 맞춤형 지침서를 모든 공급망 관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라르센 디렉터는 그러면서 광범위한 제재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이 글로벌 공급망에 유입될 수 있다며 중국과 러시아를 통해 들어오는 의료, 신발 제조, 섬유, 화장품, IT 서비스, 제약과 같은 부문의 상품에 기업들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BN 뉴스 김영권입니다.
유엔사나 세계식량계획 WFP가 국제 직원들이 북한에서 대북사업 운영과 관련한 모니터링을 할 수 있을 때까지 대북 지원을 재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WFP는 지난달 29일 공개한 대북전략계획 2023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WFP는 북한이 2020년 1월 신종 코로나 유입을 막겠다며 국경을 봉쇄함에 따라 2021년 3월 마지막 직원 2명을 북한에서 철수시킨 바 있습니다. WFP는 또한 현재 북한의 식량 안보 상황은 북한이 국경을 봉쇄하기 전인 2019년과 비교해 변화가 예상된다며 대북 지원을 재개하면 수요 필요와 지원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를 수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WFP는 이번 전략 계획에서 북한의 국경 봉쇄 조치로 지원 활동이 중단됨에 따라 2019년부터 시작해 올해 완료 예정이던 대북 전략 계획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일가족의 일상적 삶을 통해 북한의 인권 상황이 얼마나 열악한지를 보여주는 책이 체코어로 번역돼 출간됐습니다. 유럽에서 고개를 드는 신전체주의의 위험을 경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번역을 맡은 체코 교수가 밝혔습니다. 김영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1347년 개교해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 가운데 하나인 체코의 명문 찰스 대학교에서 30일 북한 주민들의 열악한 삶을 그린 책 가려진 세계를 넘어 체코어판 출판 기념회가 열렸습니다. 영국에서는 탈북민 출신 인권운동가 박지은 씨와 한국 출신 최설인 작가가 지난 2019년부터 프랑스어와 중국어, 한국어, 영어 등 4개 국어로 출간한 이 책의 체코어 제목은 북한에서의 나의 삶입니다. 찰스 대학교에서 2002년부터 한국학을 가르치는 토머스 호락 교수가 번역했습니다. 호락 교수는 이날 BOE와의 전화 통화에서 한국인 동료로부터 책을 소개받아 읽은 뒤 큰 감명을 받아 바로 번역을 결심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유럽 사람으로 읽으면 이렇게 그 거의 충격이 될 정도로 그러니까 뭐 궁핍한 생활이라든가 아니면 그 뭐 국민에 대한 억압 아니면 그 부자유 그런 거 많이 와닿았죠. 제가 뭐 그러니까 7, 80년대 그 체코슬로바키아 사회주의라의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살았는데 그래서 어떤 거는 그냥 그 뭐 데자비처럼 감정적으로 약간 그러니까 떠올리고 싶지 않은 과거가 그때가 떠올랐습니다. 근데 체코는 뭐 북한처럼 그렇게 심한 수준은 아니었죠.
이날 출판 기념회엔 얀 피셔 전 체코 총리와 홍영기 체코 주재 한국 대사, 체코 주재 핀란드 대사 등 프라하의 여러 나라 외교관들이 참석했습니다. 또 저자인 박지은 씨와 최설인 씨도 직접 참석해 북한 주민들의 최근 실상과 이를 바라보는 한국인들의 시선 등에 대한 생각을 나눴습니다. 박 씨는 뷰에 이에 프라하의 많은 매체가 인터뷰를 요청해 바쁜 하루를 보냈다며 북한 주민들에게 체코는 친숙한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주민들한테도 체코는 낯선 나라가 아니잖아요. 지금도 뭐 체코 슬로벤스코라고 부르지만은 거기 뭐 북한 해외 노동자들도 나와 있는 거고 옛날에 뭐 저희 살 때 체코 영화도 봤던 적도 있고 그래서 북한 주민들한테도 체코도 이제 가장 이제 가깝게 느껴지는 나라인데 거기에서 우리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모두가 힘써주고 있다는 이러한 희망적인 메시지가 가게 되면 북한 주민들도 또 힘을 내지 않을까.
가려진 세계를 넘어는 남북한 출신 두 여성이 영국에서 우연히 만나 5년간 대화하며 서로의 체제에 대해 가졌던 막연한 선입견을 하나씩 지워가며 더 깊이 이해하는 과정을 담백하게 담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 체제에 대한 직접적 비판보단 박지연 씨의 조부와 부모, 자녀에 이르기까지 한 가족의 삶을 통해 출신 성분에 따른 차별, 주민 통제 등 북한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서 그런 북한 정권의 압제 속에서도 꿋꿋이 살아가는 주민들의 강인함을 함께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런던에서 열린 영문판 출판 기념 행사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비롯해 영국 상하원 의원,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장 등 저명 인사들이 직접 혹은 영상을 통해 축사와 찬사를 보내 주목을 받았습니다. 호락 교수는 이 책을 통해 옛 동유럽의 사회주의와 북한의 체제가 어떻게 다른지 쉽게 비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체코도 이렇게 공산주의 국가였지만 북한은 그러니까 사회주의란 나라가 아니고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아주 독특한 그런 나라인 것 같습니다. 개인 기본 인권이 무시되고 철저하게 당에서 정한 대로 움직이는 그런 나라. 아마 전체주의 수준으로 따지면은 아마 뭐 북한을 이렇게 넘어설 수 있는 나라가 현재도 없고 과거에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완전 전체주의 나라. 북한은 차원이 완전 다르죠. 완전히 뭐 신격화,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를 그 신격화해서 완전히 그 뭐 종교처럼 그러니까 사람을 이렇게 그 의식까지 이렇게 다스리려는 그런 노력은 체코에는 없었습니다.
아울러 체코와 헝가리 등 옛 유럽 공산국가의 일부 시민들 사이에 고개를 드는 전체주의의 위험을 경고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전체주의에 대한 향수, 가짜뉴스 등 허위선전의 위험을 경고하는 데에도 이 책이 도움이 될 것이란 설명입니다.
그 학생들은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체코를 그 공부하고 있는데 뭐 제대로 된 교재도 없고 그냥 인터넷 접속이 안 돼서 치열치열 그런 체코를 못 듣고 못 읽고 100년 이상 된 고전을 그냥 배우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수한 인재들이 이렇게 그 자기 꿈도 실현하지 못하고 그냥 그 땅에서 지시하는 대로 다들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느낀 바가 아주 컸습니다. 다시 그런 뭐 그 엉뚱한 뭐 선동, 선전 그러니까 사회주의 한번 경험해본 사람으로서 많이 가슴에 와닿았죠.
체코는 1948년 북한과 수교한 뒤 매우 돈독한 관계를 유지했지만 냉전 해체 후 북한 체제에 대해 매우 비판적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과 2019년 각각 체코 국회 등 정부 대표단의 통역으로 북한을 두 번 방문하고 한국에서도 3년 가까이 체류했던 호락 교수는 북한의 고립이 더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호락 교수는 프라하에 북한 대사관이 있지만 존재감은 거의 없고 찰스 대학을 비롯해 지역사회와의 교류도 거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서 평양 외국어 대학 체코과 학생들을 만난 뒤 느꼈던 슬픈 감정이 떠오른다고 말했습니다.
학생들은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체코를 그 공부하고 있는데 뭐 제대로 된 교재도 없고 그냥 인터넷 접속이 안 돼서 치열치열 그런 체코를 못 듣고 못 읽고 100년 이상 된 고전을 그냥 배우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수한 인재들이 이렇게 그 자기 꿈도 실현하지 못하고 그냥 그 땅에서 지시하는 대로 다들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느낀 바가 아주 컸습니다. 다시 그런 뭐 그 엉뚱한 뭐 선동, 선전 그러니까 사회주의 한번 경험해본 사람으로서 많이 가슴에 와닿았죠.
호락 교수는 체코가 북한의 교육 등 인적 교류를 제한해도 청년들의 사상 통제를 더욱 강화하는 북한 정권 입장에선 유학생을 외국에 보낼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박지현 씨는 이날 행사 뒤 철시대 학생들과 북한 실상에 대해 대화하며 극악한 전체주의가 우리의 소중한 자유를 어떻게 파괴하는지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체코에서 북한에서의 나의 삶이란 제목으로 판매를 시작한 이 책은 현재 온라인 서점에서 358 체코 코로나, 미화로 16달러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BA 뉴스 김영권입니다.
지금까지 BOA 뉴스투데이 2부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996년 12월 4일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화성 탐사를 위해 패스파인더 호를 발사했습니다. 얼마 전 남극 지역에서 화성으로부터 떨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운석이 발견되자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는 화성에 또 다른 생명체의 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해 패스파인더 호를 화성에 보낸 것입니다. 패스파인더는 약 7개월 동안의 비행을 거쳐 이듬해 7월 4일 화성에 착륙합니다. 패스파인더가 화성 표면에 착륙하자 패스파인더에 장착돼 있던 탐사 로봇이 나와 탐사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탐사 로봇 소조너는 화성 표면의 모습과 지질, 기상 관련 자료들을 지구로 보냈습니다. 소조너의 탐구 결과 화성의 지질학적 특성은 지구와 비슷하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됩니다. 1563년 12월 4일 가톨릭 교황에 의해 소집됐던 트리엔트 공의회가 18년에 걸쳐 진행된 끝에 마침내 그 막을 내립니다. 트리엔트는 이탈리아 북부의 한 도시 이름이고 공의회는 가톨릭 교황이 교회의 교리나 규칙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여는 가톨릭의 최고 회의였습니다. 트리엔트 공의회가 열리게 된 배경은 18년 전인 15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가톨릭 교회는 돈을 내고 면죄부를 사면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주장하는 등 부정과 부패로 가득했습니다. 이에 독일의 신학교수인 마틴 루터는 면죄부 판매를 비난하는 면죄부에 관한 95개조 논제를 내붙였고 이는 유럽 전역에 퍼져 결국 종교개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자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교황 바오로 3세가 종교개혁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1545년 트리엔트 공의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트리엔트 공의회 기간 중 가톨릭 교회는 절대적인 교황권을 재확인하고 종교개혁의 원인이 된 많은 악습들을 폐지시킵니다. 하지만 트리엔트 공의회 결과 신교와 구교 사이의 분열은 더욱 심화돼 서방 그리스도교 절반이 로마 교회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비오에이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575, 9800kHz로 보내드립니다. 또 인터넷으로도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에 많은 애청을 바랍니다.